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심각한 악으로 여기는 야고보 사도를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 들어온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질책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비교적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서는 정말 차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회였습니다. 사회가 신분과 계급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던 터라 사람 간의 이 차별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인은 그래서 외국인을 차별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자유자는 종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정당하고 또한 당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교회에 들어온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공공연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차별이 일어나고 그 차별로 그렇게 대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공공연한 차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이 주 안에서 모든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드는 것을 깨뜨리는 다시 말해서 복음적 진리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어느 한 계층과 또 어느 한 신분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서로 막혀 있었던 그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자유인과 종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차별은 서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허무는 일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수포로 돌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별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뭐 얼마나 큰 죄가 된다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뭐 간음을 했나 남의 것을 훔치기라도 했나 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차별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가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히 이 중대형 교회들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교회의 중직을 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교회의 중직이 일반 서민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지만 사정이 이렇습니다. 교회 중직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교회에 내어야 되는 것이 한국 중대형 교회의 공공연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교회의 중직을 위해서 그 직분에 해당하는 돈을, 금액을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별로 액수가 정해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뭐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중직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직분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붓던 적금도 깨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은행의 소액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의 교회 직분 대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가 이 부끄러운 일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차별을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의 죄는 십계명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뭐 그렇게 뭐 그냥 차별이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냐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을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은 크게 두 개의 법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차별이라는 어떤 항목이 없다고 하여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결코 그 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차별이 다른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 하나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를 어겼구나, 뭐 성적은 괜찮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너는 율법을 다 어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보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법인 것 같지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은 표면적으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다윗이 10계명 전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열 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와 여덟 번째 계명,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열 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도둑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9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도 어겼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명분으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하자 우리아를 우리아 모르게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다윗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오계명까지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는 남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였지만 결국 그 간음죄 하나로 인하여 대인관계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계명들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의 죄악이 대인관계의 계명들만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이 1계명부터 4계명인 다시 말해서 대신관계의 계명까지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4계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무슨 수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겠습니까? 안식일에 자신의 죄를 숨긴 채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것인데 이것은 필시 안식일을 더럽게 만든 죄악의 행위인 것입니다.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도 물론 어기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크게 불렀을 것이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악을 은폐해왔던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 그리고 왕으로서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숭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어김으로 결국엔 율법의 전체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0절에서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는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윗은 조금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려 하다 보니 뭐 살인도 하고 별거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의 죄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을 하면 결국 이 차별이라는 죄악을 저지르면 십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니엘 도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차별이 어떻게 십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 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지요. 부자를 선호하는 차별의 이유는 부자가 줄 수 있는 부를 탐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9계명입니다. 차별이 거짓 증거에 해당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가치를 덜 갖고 있다는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차별이 역시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8계명입니다. 차별은 가난한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7계명입니다. 차별은 마땅히 해야 할 지체에 대한 사랑을 불성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가 간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때 간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권리를 빼앗긴 상태가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에 대한 권리가 불성실하게 차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7계명까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6계명입니다. 차별은 가난한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림으로 그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다. 5계명입니다. 차별은 가난한 자들을 존중,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4계명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은 예배를, 주님의 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계명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1, 2계명입니다. 차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다.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차별 하나를 저질렀을 뿐인데 안 걸리는 죄악이 없습니다. 안 걸리는 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경우만 십계명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차별하는 건 역시도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항상 십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로 10개 중에서 9개를 완벽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율법을 딱 범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이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서도 도저히 의롭다고 여기는 받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으신 당신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이루어주신 율법의 온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쭉 행해지던 동물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제사자의 죄만 없앨 수 있었지 그 제사자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제사자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을 딱 죽이게 될 때 제사자의 죄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제사자가 의롭게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제사자에게 전해줄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하여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되니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여서 굉장히 여러 번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되니 예수님의 제사는 딱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로 설명하는 히브리서에서는 단 한 번, 영단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는 단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온전한 율법의 의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에서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 동물은 우리에게 넘겨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를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온전한 예수님의 의의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너희는 율법을 지킨 온전한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한 사람, 즉 예수님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 의의로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너희는 흠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율법을 이미 완전히 지킨 의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킨 의인이 되었는데 왜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의인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의인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완전히 퍼펙트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까지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6번이 이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86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86문답의 질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된, 의인으로 인정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빡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은덕에 감사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그가 원하시는 율법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정말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여 지키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킬 때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옭아매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율법이니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 나의 성품, 나의 성질, 나의 기질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를 얘기할 때 로마서 14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딱 봤는데 그 형제가 보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가 모가 나고 삐죽빼죽해도 그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긍휼도 나타나게 되고 너그러움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참으로 많은 여덟 남매를 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위로 일곱 언니, 오빠들이 이 어린 막내 하나를 정말로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할 만큼 정말 일곱 남매들이 이 막내를 쭉쭉 빨고 오기야 금이야 안고 이뻐합니다. 목사님이 참 나이트홀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뻐하지? 라고 신기해서 어찌 그토록 막내를 끔찍하게들 이뻐들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여덟 번째 막내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워낙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 자식들에게 남긴 말이 나 대신 저 막내 아이를 잘 키워다오 라고 하는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이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이 막내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저 막내를 낳다가 죽으셨지, 돌아가셨지라고 생각을 하니 어머니의 생명이 곧 그 아이의 생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막내가 언니, 오빠들에게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 막내가 어찌 안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 곧 어머니의 생명이 되니 이 위로 한참 나이도 많은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막내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웃을 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뿐 아니라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러면 그의 생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내 형제의, 내 이웃의 생명이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는 순간 품지 못할 이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이웃을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내용처럼 삶에서 정말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의의 열매들이 달리게 되면 그 의의 열매를 보며 아,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의 열매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저렇게 멋진 거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냥 뭐 나 혼자 도덕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에 둬야 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일대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더더욱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바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율법을 지켜 라고 무대뽀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8절에 언급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노모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모스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실리코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최고의 법을 직역하면 왕이 주신 법, 왕의 법, 즉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왕도를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왕도를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왕도를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왕도는 나를 위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소중한 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도를 걸어가는데 단 한 발짝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내가 하는 모든 만들을 지킬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계명, 내가 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들은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왕도로 주셨습니다. 이 왕도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상,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니 예수님이 주신 산상순이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함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도를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과 품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도 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역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왕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삶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왕도를 실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